하나님의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고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예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이 온통 성령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이적을 베푸셨고 다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셨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성령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령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성령의 생각을 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생각,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품어있는 감정,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 예배 가운데 분별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성탄 감사 예배가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를 존중하려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우리의 삶이 위로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위로, 사랑,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누가 피해자인가요?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극한 감정을,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을 요셉은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욕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마리아를 존중하고자 이 일들을 덮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파혼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코는 양가의 동의하에 결혼 1년 전 서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단 동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 아이를 갖거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쳐죽임을 당하는 마땅한 법이고 반드시 이혼장을 써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일들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자기의 아내가 동침하기 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누구를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일을 스스로 다듬으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은 마리아가 무서워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늘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갔지만 도대체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는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깊이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되면 속상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내 속상함을 토로하거나 하는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considered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침묵과 고요함 속에 성령께서 요셉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드리려 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간섭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현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역경에 부딪혔습니까? 감정에 반응하지 마십시다.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considered,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삶에, 내 감정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하였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에는 도대체 성령이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무서워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갈등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누구를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또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저 때가 15세와 16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세에 16세의 그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편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을 어찌 그녀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묵상하였기에, 컨시더드 하셨기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문제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연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앞뒤 사이사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현실을 담대함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왜 이러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때까지 요셉도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27대 손입니다. 아마 어떠한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은 괜찮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매 주일마다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귀족과 또 모든 왕족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민족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겨우 산 사람 5만 명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 가서 목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흐르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 17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그 위를 또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의 족보는 바로 나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도 연약한 과거가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세운 이였지만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족보를 쭉 읽어가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간통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으로 나중에 유대인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 관계이었다가 남편이 죽게 되자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르호보암, 우상 숭배와 지독한 폭정으로 나라를 두동강이 낸 인물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구약의 빛나는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의 성품을 체면을 유지하려면 편집해도 될 터인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위협적인 것은 나의 과거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문제가 사연이 생기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과거의 쓴뿌리에서 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이 건드려지면 그냥 비판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내 속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열등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수많은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죄나 국가적인 수치를 다 공개하고 시작 성경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왕족입니다. 김 씨도 왕족이고 고 씨도 왕족이고 아무튼 뉴욕에 사는 모든 분들은 평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뭔가 좋은 자리에 서려면 5대 조상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출마하려면 적절하게 족보를 편집해버립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뿐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족보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추악함을 덮은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있으니까. 신약성경 제일 앞에 딱 내어놓는 것은 흰 눈이 오면 세상을 다 덮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수치가 다 덮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오직 그만이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죄의 다양성, 바로 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요. 왜 이 땅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올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다며 스스로 삶을 버렸습니다. 좋은 나라들도 왜 부패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 사회 속에는 간음과 도둑질이, 거짓과 폭력이 들끓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과 같아야 할 가정들이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좋아야 할 부부 사이가, 존경해야 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리고 정말 천국과 천국이 되어야 할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분열이 되고 반목이 되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평강의 의미를 알고 여호와 라파라고 외쳤을 때 그 쓴 뿌리 속에서도 쓴물 가운데서도 치유함이 있었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주셨다라고 하셨던 것은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시험을 주실 때 꼭꼭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로 열두 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바로 오늘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과 독일이 전쟁을 하다가 그 성탄절이나 그 밤에 서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음악의 힘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며 이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영상은 그로 끝났지만 책을 통해서 그 이후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느 누구 하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양쪽 모두가 다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또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그곳에 파병되었던 모든 군인들을 다른 전장으로 보내고 다른 쪽 군인들을 그곳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보다 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말로 죽이려고 하고 감정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한 이 뉴욕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다말과 같은 나를, 라합과 같은 나를, 르호보암과 같은 나를 예수의 족보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기쁨이 다시금 깨어나는 이 알람이 울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잊어버리고 없애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비로소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의 의미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되새기며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연과 사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덮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위로하고 존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